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정말 수많은 최첨단 무기체계들이 우월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각각의 무기체계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전에 있어 각자의 무기가 가진 성능을 훨씬 초월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레이더를 끈 상태의 F-35가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으며 적 항공기와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나 해군에 수상하면서 발사한 미사일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는 F-35가 대신 유도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 등인데요. 이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술 데이터 링크가 필요하며 각각의 플랫폼들이 이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2000년대 초부터 전군에 이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군의 링크 16과 연동하는 데 있어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암호키 하나로 대한민국 공군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독자적인 우리만의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인 2020년 11월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인 JTDLS 완성형 체계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지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초연결, 초지능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에 가공할 위력. 2003년 벌어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데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 체니는 이를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과 비교해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12년 전 사막의 폭풍작전에 동원했던 것에 비해 절반의 육군과 3분의 2의 군용기만을 이용하여 우리는 훨씬 더 힘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에서는 목표 사진을 받고 좌표를 확인하고 임무를 계획해서 폭격기 인원에게 전달하는데 이틀이 걸렸죠. 이제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목표를 영상으로 확인하며 사진과 좌표가 이메일을 통해 이미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로 보내집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대대, 여단, 그리고 사단 사령관들은 우리 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지도와 생연필, 무선 보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령관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군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부대원들 간의 통신이 빠르고 쉬울수록 전투의 효율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즐겨 하는 온라인 게임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스 몹을 잡을 때 음성 채팅 기능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나죠. 각종 군사 무기와 플랫폼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보다 더 빨리 정보를 수집, 배분, 분석,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실제 전투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전투 체계상의 교전 주기와 작전 템포가 빨라짐에 따라 적보다 전투에 있어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의 네트워크 중심전은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 합동 지상 감시 레이더 항공기, 수송기, 전투기, 항공모함, 조기 경보기,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공격 헬기, 전차, 자주포, 지상 통제소, 무인 정찰기 모두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여 각각의 플랫폼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미 해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동 교전 능력이라 불리는 C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보낸 탐지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체적인 전장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무기체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은 각각의 무기체계별로 정보를 수집해 싸우는 단위 무기 중심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능력은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서 큰 역할을 하며 해상에서의 함대 전투 및 스텔스 전투기들과의 교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군은 링크16과 인공위성 네트워크 외에 F-35를 위한 MADL, E-2D의 TTNT 등 여러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활용하는데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중심전의 완성, 링크K,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JTDLS 완성형 체계 개발 사업은 기존의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K의 주장비와 보조 장비를 개발하고 체계 종합과 무기 체계를 통합해 링크K를 활용한 네트워크 중심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링크K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항재밍 기능을 추가해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성능을 강화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와 연동이 가능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 등이 완성형 링크K를 개발하는 데는 총 5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우리 한국 공군이 미군과 함께 링크16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링크K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 통신 분야 강국인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낸 링크K 완성형의 성능은 현재 미군이 배치를 시작한 가장 발전된 링크16용 데이터 모뎀인 MIDS JTRS와 동급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체계와 장비를 개발해 놓았지만 이제까지 미군이 한 번도 동맹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자국의 링크16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완성형 링크K는 여전히 한국의 F-15K, KF-16 같은 전투기들에 탑재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을 알면서도 우리가 링크K를 굳이 개발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의 데이터링크인 링크16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에 따라 2005년에 F-15K에 링크16용 MIDS 모뎀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개량 사업을 통해 우리 공군의 F-16PB와 FA-50 경공격기 등에도 링크16이 장착되었는데요. 그런데 미 공군은 갑작스레 링크16의 암호 방식과 주파수 재조정 등 성능 개량을 추진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2022년 1월까지 성능 개량을 끝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링크16에 탑재된 암호와 알고리즘이 40년이 넘은 오래된 모델이고 자유진영의 반대편이라 할 수 있는 대륙 국가와 불공국이 이를 해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링크16에서 사용되는 UHF 밴드 전파가 미국 내부에서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E-737 조기경보통제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FA-50 경공격기, F-16 PBU 전투기, AW-159 헬기, KDX-3급 구축함, 공군 방공통제소인 MCRC, 한국군 데이터링크 연동통제사인 KICC까지 9개 전투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전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 갑작스레 통보가 날아왔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국 방사청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2018년 11월 급하게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사업팀을 급조해 이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 방사청은 앞서 말씀드린 9개 전투 체계에 들어가는 링크16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군은 우리의 성능 개량 스케줄은 모르겠고 그냥 2022년 1월에 자신들의 암호화 체계를 교체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미국은 현재 한국군이 링크16을 통해 통신하는 내용을 모두 도청할 수 있는 데다 필요할 경우 암호키 공급을 해주지 않아 한국의 공군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링크16의 암호키는 매일매일 새로 공급되기에 암호키 공급이 끊기면 당장 그날 우리 공군은 링크16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2022년 1월에 암호화 체계를 모두 교체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미처 링크16의 성능 개량을 끝내지 못한 우리 공군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링크16의 성능 개량을 끝낼 때까지 옛날 방식대로 음성통화를 사용해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전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셈이죠. 혹여나 섬나라나 북쪽 동네와의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우리 한국 공군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16용 MIDS 모뎀은 연합 암호 장비이기에 한국에서는 간단한 부대 정비만 가능할 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야전 정비나 창정비를 위해서는 미국 본토로 보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군의 링크16 MIDS JTRS와 동급의 성능을 가진 완성형 링크K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완성형 링크K 장비들은 2017년 12월에 시제품이 완성되었고 주파수 도약과 같은 일부 기능을 제외하면 미국의 링크16용 MIDS LVT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국방부는 3,200억 원을 투자해 향후 2026년까지 완성형 링크K의 체계 개발을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완성형 링크K는 한국형 장거리 무장 데이터 링크의 기반 시스템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 CEC 체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KDDX에 완성형 링크K가 탑재되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LSM보다 한층 더 발전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해군은 강력한 탄도탄 요격 능력과 CEC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16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면서 다른 전술 데이터 링크와 호환도 가능한 링크K를 개발하고도 미군과의 공조가 우선시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한국 공군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조차 미국의 링크16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답답한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링크16에 대한 관리 능력 및 연동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기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제51차 한미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링크16 관리 능력과 운용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링크K를 개발한 역량을 토대로 어서 빨리 링크16 운용 능력을 인정받고 우리의 역량이 그들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